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북토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이 아홉 번째 책이고 시즌으로 하면 아홉 번째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홉 번째 시즌에서 저희가 함께 읽고 생각할 책은 한국의 지평서원이라는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된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부 3명인데요. 존 프레스톤, 나다나엘 빈센트, 그리고 사무엘 리, 우리에게 낯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대표적인 책들로 읽고 있는 책들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의 근간이 되는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17세기 청교도들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보다는 다른 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번 아홉 번째 시즌에서 함께 읽고 생각하고자 하는 이 책은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 바로 다음 세대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중요하게 실천했는가를 볼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올 가을에는 수요일마다 성경적인 기도,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의미,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배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올 가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배우면서 기도에 대한 이론만 정립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올 가을에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좀 잡아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배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란 책은 챕터가 13챕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수요일마다 읽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긴 내용이 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에 대한 배경 설명과 청교도들의 남긴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읽어갈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개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들으시고 첫 번째 챕터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깨닫고 확신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카톨릭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이다, 레포메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마르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요. 스위스 지방에서 츠빙글리라는 위대한 사람과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도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농민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긴 들었지만 그 깃발을 오래 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르틴 루터는 독일 지역에서 그리고 존 칼빈은 스위스 지역에서 개신교회의 어떤 기초를 넣는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의 신학을 이어받은 오늘날 루터란 교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존 칼빈으로부터는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신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하면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큰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기반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섬나라들에는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도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륙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바다를 넘어서 결국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도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종교개혁이 영국 교회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무르익은 시점이 17세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 17세기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존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과 유럽 대륙에서 발전한 개혁교회라는 그 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개혁이 이제 무르익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련의 목사들, 신학교수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17세기 청교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청교도라고 할 때 청이 풀을 청자니까요. 순수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purity, 순수, 순결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puritan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17세기 청교도들을 일컫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결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린다고 니네만 깨끗한 척하냐 그런 투로 퓨리턴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존 칼빈의 신학과 개혁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섬나라에서 독특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장로교회라는 교회 정치 색깔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에서 자리를 잡고 드러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 대부분의 장로교회에 가보면 자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을 성경을 잘 요약한 신앙 표준 문서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소유리문답이나 대유리문답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만큼 청교도들은 오늘날까지도 보수적인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의 신앙적인 토대와 뿌리를 마련해서 아주 중요한 유산을 물려준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청교도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흠이 있었고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흠과 결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덕적인 단점, 윤리적인 결점, 교회론적인 결점, 여러 가지 실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청교도들이 남겨놓은 신앙적인 유산마저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참 편협하고 속 좁은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도 배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겠죠. 청교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여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보려고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신앙적인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조금 고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그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세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한 대로 우리가 청교도들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표준 문서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세기의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란 교회가 강하게 형성이 된 것이고요. 존 칼빈이 자리를 잡은 스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혁교회라는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개혁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그 세 가지 신앙 고백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서로 일치시키면서 존재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향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들어가면서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청교도들이 남긴 수많은 설교집,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에 대한 설교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신교회의 큰 흐름들을 짚어보면 개신교회의 신학의 기반을 마련해 준 장소가 독일, 그리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곳이 독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곳이고 그리고 섬나라인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장소에서 루터란 교회와 그 다음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열매를 맺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청교도 운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국에서처럼 그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신앙과 신학이 미국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교 강국이 되어서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크지는 않지만 스며들어 있는 청교도 신학과 청교도 신앙이 함께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청교도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청교도들이 남긴 설교집을 왜 읽을 필요가 있는가? 왜 쉬운 책들도 있고 요즘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책들도 있고 요즘 안 읽었다 그러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중적인 책도 있는데 왜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쓴좀 복잡한 설교집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부흥과 개혁사라는 그 좋은 출판사에서 돈 키슬러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쓴 청교도 작품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소책자가 출판되었었는데요. 거기에서 돈 키슬러라는 사람은 청교도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저희가 그 10가지를 다 하나씩 살펴볼 순 없고요. 중요한 건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청교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높이 고양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브로드한 복음주의는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들을 심어주는 일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의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깊은 심정,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지만 경외하는 심정으로 부들부들 떨수 있는 그런 깊은 심정과 이해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돈 키슬러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연모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막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막 설명한다면서요. 자세하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남자를 한 번도 본적 없지만 그 남자에 대한 아, 정말 굉장히 잘생겼나 보다. 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아,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서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깊이 있는 글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군가 잘 설명해 주지 않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보지도 못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안돼 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 키슬러의 말에 의하면 청교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돈 키슬러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얄팍한 시대죠. 짧고 얕고 묽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교도 짧고, 내용도 얕고, 그리고 내용도 묽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언급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짧거나, 짧아도 그 내용이 깊으면 좋은데, 깊지 않거나, 쉘로우하거나,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알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지, 그런 자기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잘못 느끼는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 이 청교도들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고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의 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청교도들의 책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 돈 키슬러가 우리가 청교도들을 읽어야 할 이유로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회들조차도 그 가르침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거룩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글들을 남겨놓은 것이니까요. 이런 청교도들의 책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삶으로 모두 전환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의 책들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인용해 본다면 청교도는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돈 키슬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이제 오랫동안 읽다 보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눈이라는 것이 그냥 어설프게 떠져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정확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살펴서 대강 예와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짧은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신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설교를 꾸준하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그한 구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키슬러는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충족성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청교도들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 스타일과 다른 설교 스타일로 성경을 풀이해 놓으니 청교도들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읽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길고 막 분석도 많이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읽지 않고 요즘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냥 한번 읽으면 끝까지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들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쉽게 쉽게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깊고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감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길어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수 있을 텐데, 조금만 길고 조금만 딱딱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한숨부터 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하는 교인들을 볼때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를 믿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청교도들의 책이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번역까지 해놨으니 더더욱 읽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해력을 깊게 해주시면 그게 17세기 글이든 15세기 글이든 뭐 아무리 어렵게 써놨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보화를 캐내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실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딱딱하고 길고 좀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청교도들의 책에 도전을 해보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고전을 자녀들에게 읽게 하면 고전은 두껍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재미도 좀 덜하고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 대중적인 책에 비하면 두껍고 딱딱하고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들이 안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 앉혀놓고 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요즘 유행하는 책들은 그 고전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읽으라고 막 권면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현대에 유행하는 책들을 부지런히 읽는 것보다 고전 한 권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을 풍성하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켜 가면서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전을 읽으라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왜 우리는 늘 현대적인 짧은 책, 얇은 책, 예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다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적어도 17세기 청교도들까지는 올라가서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오늘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이라는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설교집은 존 프레스톤 목사님과 나다넬 빈센트와 사무엘 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묶어 놓은 책입니다.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네 편의 설교를 남겼고요. 나다네일 빈센트 목사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섯 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리 목사님은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절들에 대한 17세기 청교도들의 설교를 묶어 놓은 것이니까요. 이 책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도에 대한 깊은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한 챕터씩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개론이 되는, 소개가 되는 오늘의 북토크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될때첫 번째 챕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존 프레스톤 목사님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죠. 그것을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요.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 책을 사기가 불편하거나 책을 사서까지 읽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요약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요약본을 읽으시고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북토크를 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거나 북토크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prchurch@gmail.com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적절한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첫 번째 설교를 가지고 북토크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